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 상원이 국가안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자신이 이에 서명하면 신속하게 우크라이나의 전장과 방공 관련 긴급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중요한 새 안보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육군 전술미사일 에이테크스 관련 합의에는 모든 세부사항이 마련돼 있다면서 추가 지원 결정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도 전화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별도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내 서방 무기 저장 시설들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 하원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승인한 데 따라 한동안 정체됐던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이날 우크라이나 곳곳에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남부 오데사와 무콜라이우, 체르카시, 크이우 지역을 겨냥해 공습을 가했으며 16개의 드론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두 발이 발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요격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드론 15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를 인용해 오데사 지역에서 어린이 4명을 포함 9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올레 키퍼 오데사 주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번 공격으로 최소 14동의 아파트가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흘 일정으로 이날 파키스탄을 방문한 라이시 대통령과 샤리프 총리는 회담에서 5년 안에 양국 간 교역 규모를 연간 1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파키스탄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총리실은 또 두 정상이 테러 위협을 포함해 공동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공동의 접근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특히 가자지구의 적대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이슬람 국가들이 단결해 분쟁 종식을 위한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이란과 파키스탄이 올해 전례 없는 군사적 충돌 이후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1월 16일 파키스탄 내 반이란 무장단체 자이시 알라들의 주요 기지 두 곳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으며 파키스탄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내 접경지역에 공습을 가해 최소 9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이날 라이시 대통령의 도착에 앞서 보안 조치의 일환으로 이슬라마바드의 주요 고속도로를 봉쇄했으며 카라치와 라후르 지역에 공휴일을 선포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파키스탄 방문 이틀째인 오늘 펀자브주를 방문해 주지사와 면담하고 문화중심지 라후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이란 관영 이드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가자지구의 인권 상황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대한 인권 문제에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 살인, 강제적 실종, 고문, 부당한 언론인 체포 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 같은 행위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이스라엘 관리들을 찾아내 처벌하기 위한 몇 가지 신뢰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인권에 대해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우리에게 이중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라고 반박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보고서가 명시하듯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권과 전 세계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면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가자지구의 하마스에 대한 작전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가자 내 민간인 피해 등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없을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2023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이 당국 차원에서 살인과 고문 등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위를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관리 체계인 이른바 핵방아쇠에 따라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처음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밤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0도에서 11도, 최고는 8도에서 1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당국 차원에서 살인과 고문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 행위를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또 국경 봉쇄 완화 후 공개 처형이 증가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22일 발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북한 부분에서 북한 정부 주도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 또는 그 대리인이 초법적 살인을 포함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 살인을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고가 한 해 동안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이러한 살인을 조사하거나 연루된 관리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는 없었으며 오히려 이러한 살인은 당국의 통치와 통제의 특징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 당국에 의한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정치 범죄로 간주한다며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의 탈북자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이 탈북자는 북한 주민들은 정부에 어떤 불만도 표출할 수 없다며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죽을 때까지 고된 노동을 하거나 총살당한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탈북자들과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탈북을 시도하거나 탈북한 가족과 접촉하는 행위, 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거나 김일성의 짧은 정규 교육을 언급하거나 김 씨 일가의 사진을 훼손하는 경우 등이 정치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국경 재개방이 인권에 미친 영향을 다뤘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할 때 부과했던 국경 간 여행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으며 북한 주민의 강제 송환이 재개됐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10월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최대 600명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송환시, 고문, 성적학대, 강제노동, 즉결 처형 등을 당할 수 있는 망명 신청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측통들은 3년간의 코로나19 국경 폐쇄 기간 동안 중국에 북한 수감자들이 대거 밀려 있었다고 지적했다며 북한은 국경 봉쇄 조치를 여름부터 완화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중국에 구금돼 북송을 기다리는 북한 주민이 2,000명에 달할 것으로 2022년 추산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국경이 열리면서 공개 처형도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공개 처형이 줄었다가 국경이 재개방되면서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국가재산으로 등록된 소를 도살해 판매한 혐의로 9명에 대해서 해산공항에서 공개 처형을 진행했으며 이때 2만 5천 명이 모여 총살형을 지켜보도록 강요했다는 지난해 9월 언론 보도를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3년 연속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중 일부는 10년이나 감금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또 관련 판결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한 비정부기구의 법적 지위를 취소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위헌 결정 전 이 법은 사전 승인 없이 풍선을 통해 북한의 전단 및 기타 자료를 살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앞선 보고서들에서도 대북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의해 제한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길크리스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고위관리는 이날 국무부의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노동자 문제와 탈북자 송환과 관련해 중국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는 미국이 중국에 제기하는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As has been announced, the secretary will soon be traveling to the PRC this week. And he will, as he does in all of his engagements with the PRC, raise human rights at the.
길크리스트 고위 관리는 이미 발표했듯이 블링컨 장관이 이번 주에 중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며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인권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채 이번 보고서가 약 200개국의 인권 실태에 대한 사실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고 소개했습니다.
And the report itself is just one of numerous ways that the United States is working to promote respect for rights and the dignity of all people.
블링컨 장관은 보고서는 미국이 모든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과 같은 초당적 입법과 카슈기 금지령과 같은 도구를 활용해 인권 침해를 저지르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997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외교, 경제, 인도주의적 지원 등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22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플로렌시아 소토 니뇨 유엔 부대변인은 22일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는 일관되게 긴장 완화,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 대화 재개를 촉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교적 관여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니뇨 부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북한의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VOA에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미국과 한국이 표명한 대화에 건설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및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유는 새롭고 의미 있는 외교적 프로세스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인 타이완도 영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북한의 부당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다시 한번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이 20일 오후 3시쯤 일본해 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해 지난 2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다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권위주의적 팽창과 침략을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 번영 및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4월 2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또 다른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영국은 북한이 이 같은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해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1일 오후 3시 1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적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면서 한국군은 이날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세부 자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20일 만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결의 위반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So first of all, we do condemn the DPRK's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 This launch, like all of its other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 recent years.
밀러 대변인은 이번 발사는 최근 몇 년 동안의 다른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UN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분명히 블링컨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할 때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밀러 대변인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이 방중 기간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리들과 만나 중동 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양안 문제, 남중국해 등 다양한 양자, 지역, 글로벌 문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22일 VOA에 보낸 별도의 답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한 동맹과의 조율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우리는 북한과의 최선의 관여, 침략 억제, 북한의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 방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후 3시 1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면서 한국군은 이날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와 고도, 속도 등 세부 재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20일 만입니다. 또 서해상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지 사흘 만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관리 체계인 이른바 핵 방아쇠에 따라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을 처음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하면 정권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핵 방아쇠라 부르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내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운용하는 훈련을 22일 처음 진행했다며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신호라고 23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훈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입니다. 훈련은 국가 최대 핵 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 경보 체계 발령 시 부대들의 핵 반격 태세 이행 절차 숙달을 위한 실동 훈련과 핵 반격 지휘 체계 가동 연습, 핵 모의 전투부 탑재, 초대형 방사포탄 사격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발사 사진을 보면 이동식 발사대 4대에서 각각 한 발씩 총 4발의 초대형 방사포를 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은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가 사거리 352km의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한이 실시하고 있는 연합현대군 종합훈련과 지난 18일 있었던 연합공중침투훈련 등이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이라며 핵 반격훈련의 배경으로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사거리가 평양에서 350km 안팎이면 한국의 육해 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미안 KFT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군산기지 등에 닿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핵방아쇠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신들이 언제든지 먼저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경보 체계를 발동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반격을 할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미군 공군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초대형 방사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대미 최소국 제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를 최대한 신뢰를 주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로 봐야겠죠.
이성준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3일 브리핑에서 군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현대군 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 또한 정찰위성 발사 지연에 대한 공백 메우기, 초대형 방사포를 수출하기 위한 성능 시연 등의 복합적인 목적을 갖고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핵 반격 훈련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동원된 작년 3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훈련에 적용된 핵 방아쇠는 핵 사용과 관련해 최고 지도자의 유일적 지휘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체계성을 갖고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김 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시절이던 2016년 3월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영군 체계와 관리 체계를 철저히 세우라고 지시한 이후 7년 만인 작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할수록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이 제고되고 한국형 삼축 체계 등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비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의 23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또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핵 위협을 가하는 것을 개탄한다며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적 도발로부터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훈련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미한의 정상적인 재래식 훈련을 명분으로 북한이 핵 반격 훈련으로 대응한 것은 자신들의 핵무력을 정당화하고 긴장구조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핵무기 운용 체계를 구체화하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핵전쟁으로 가는 문턱을 낮추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언제든지 쏠수 있다는 식으로 핵무기 사용 문턱을 엄청나게 낮추고 있다는 얘기를 첫째 하는 거고, 이게 특히 이제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이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대단히 참 위험스럽고 우려스러운 발상이죠.
북한이 국가 최대 핵 위기 사태 경보라고 설명한 화산 경보는 이번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핵 방아쇠가 발사 명령부터 발사까지의 단계를 운용 관리하는 체계라면 화산 경보 체계는 적의 핵 공격 탐지와 위험 평가, 경보 발령의 체계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는 미한 정보 당국이 KN-25라는 코드명을 부여한 사거리 40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훈련에서 초대형 방사포의 정확도가 높아서 마치 저격수 보총 사격을 본 것만 같다고 만족해했습니다. 그는 또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전술의 공격의 운용 공간을 확장하고 다중화를 실현할 때 대한 당 중앙의 핵무력 건설 구상이 정확히 현실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초대형 방사포까지 인입된 핵 전투 무력의 위력과 효용성은 비할 바 없이 증대됐다고 밝혀 전술 핵탄도 탑재가 가능함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초대형 방사포의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함을 시사한 이런 발언이 과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성준 공보실장은 아직 북한이 소형 전술핵에 대한 실험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의 정확도에 만족을 표시한 대목에 대해 과장이 섞인 발언으로 보인다며 전술 핵무기로서의 실제 사용 가능성을 위협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은이 가장 강조하는 게 명중 정확성이라는 거잖아요. 실제 사용을 정말 하겠다 하면은 정확도가 떨어지면 사용을 못하죠. 실질적으로 그간에 명중 정확성이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볼수 있는 거겠죠.
북한은 지난 2월 서울 등 한국 수도권을 집중 타격하기 위해 배치한 240mm 방사포를 신형으로 개량해 시험 발사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유도 기능이 포함된 조종 날개를 장착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방사포의 목표물을 추적 타격할 수 있는 위성 항법 시스템 유도 기능을 탑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난이 심각한 북한이 모든 방사포의 유도 기능을 장착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이 자국 도시를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의 안보를 지켜줄 것이란 믿음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우선순위는 중국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이익과 동맹의 이익 수호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자체 핵 무장이나 전술 핵 재배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20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 전력개발 부차관보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북한과 이란의 협력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란 미사일에 북한의 기술이 쓰였는지 주시 중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두 나라의 무기 협력을 고려할 때 이번에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 이란 미사일에 북한 기술의 흔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피터스 연구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Yeah, it's a great question. North Korean and Iranian cooperation on military technology goes back to the 1980s.
좋은 질문입니다. 북한과 이란의 군사 기술 협력은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북한이 이란의 공급원이었던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날 이란이 실전 배치한 미사일들과 지난 주말 발사한 미사일들은 북한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것들입니다. 무수단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 등이 모두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이전됐습니다. 샤브3 미사일은 여러모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복제한 것이죠. 이 협력은 오랫동안 지속돼왔고 우리가 본 것처럼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은 300기의 드론과 미사일 가운데 99%를 요격했습니다. 한국에 주는 주요 시사점은 뭔가요? 또 이 높은 요격 성공률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뿐 아니라 미국과 아랍 파트너 국가들의 도움 덕분이었는데요. 미국과 일본, 한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So I think as you pointed out the missile defense over Israel over the weekend is a good news story for Israel certainly. I think it shows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는 좋은 소식인데요. 미사일 방어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미사일 방어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전략적인 경고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미국의 도움을 받았고 일부 아랍 파트너 국가들도 지원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죠. 한국이 얻을 교훈은 미사일 방어는 한국처럼 상대적으로 국토가 좁은 국가에 좋다는 점입니다. 한국엔 도시가 많지 않죠. 사드나 패트리엇 포대와 같은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훨씬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야죠. 미사일 방어 관점에서 미한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은 좋은 일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시간이 갈수록 3국 간 더 긴밀한 통합을 지지합니다. 3국 모두에게 이익이니까요.
콜비 전 부차관보님, 오스틴 국방장관은 최근 하원 청문회에서 2025 회계연도 예산 요청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 미군이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 태세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비상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에 집중할 텐데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역량을 갖췄을 때에도 미국이 한국에 핵 우산을 제공하겠습니까?
Well, look, the Biden administration is very good at making promises. I think they're not very good at backing it up. So, you know, Secretary Austin, President Biden can say a lot of things, but their own
바이든 행정부는 약속은 잘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데는 서툴다고 생각하는데요. 오스틴 장관이나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걸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 예산은 아무리 해도 이 두 개의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중국을 상대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죠. 국방비 지출은 물가 상승률보다 낮고요. 우리는 거의 사상 초유의 이 준비태세 문제를 겪고 있어요. 공격 잠수함의 40%가 전장에 나가 있죠. 우크라이나 중동과 같은 곳에 있는 중요한 미사일 방어망에서 상당수의 미사일을 소진하고 있고요. 우리는 갖춰야 할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분쟁에서 맞서 싸울 군대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 전략에 대한 자체 평가입니다. 이미 예전에도 논의했듯이 우리는 중국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한국을 포기한다는 뜻이냐? 절대 아닙니다.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고 우리의 동맹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에 관한 더 현실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언론을 통해 유럽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중국이 미국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이죠. 미사일 방어와 핵 우산을 포함해 미국이 한국의 대북 방어를 돕기 위해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죠. 나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가속화할수록 우리의 미사일 방어와 역량을 압도할 심각한 위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규모 선제 공격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에요. 게다가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문제를 무시하기보다 현실적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북한이 미국의 어느 한 도시를 공격할 역량을 갖췄을 때도 미국이 한국에 핵 우산을 제공할까요?
I think we can have a nuclear umbrella. For instance, I think there are other nuclear capabilities that we could consider employing. But obviously, the United States.
예를 들어 핵 우산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다른 핵 역량도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분명히 미국은 북한과 도시를 맞바꾸는 일은 원치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냉전 시대 이미 깨달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상당한 재래식 전력과 전구 핵 전력을 배치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핵 전력을 보유한 겁니다. 미국 핵 전력은 세계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한국의 안보는 미국이 자국 도시 5개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믿음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방향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미국인들이 절대 원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북한이 내가 전술적 우위를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돼선 안 됩니다.
Yeah, that's true. I think Bridge, who's a good friend, I think he's right. I mean, Secretary Austin.
콜비 전 부차관보의 말이 맞아요. 오스틴 장관은 우리가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어를 보장하고 있고 대통령의 국방수권법, 국방 예산이 이를 가능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수권법에 대해 몇 가지 말하자면 다만 SM-3 미사일 12기를 더 만들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난 주말 이스라엘에서 이란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한 미사일인데요. 단 12기입니다. 콜비 전 부차관부와 저 같은 사람들은 순항미사일의 탄도를 크게 늘리고 토마호크 미사일 방어와 대함 역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방 예산은 SM-3 미사일 12기 외에는 미사일 구매에 관한 증액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미사일 제조와 관련해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 행정부는 진정한 경쟁국가의 전쟁 가능성이라는 무게에 제대로 집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필요한 병력과 탄약을 갖춰 처음부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죠. 저는 미국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게 걱정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주요 전쟁을 억제해야 하는 미국의 부담 말입니다.
콜비 전 부차관부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지만 핵심은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5개 도시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건데요. 피터스 연구원님도 동의하십니까?
So this was a question that our NATO allies grappled with in the Cold War. And so you know, Bridge said that we put out
이건 냉전 시대에 나토 동맹들이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콜비 전 부차관부가 미국이 수천 개의 전술핵을 유럽에 배치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냉전 시대에는 최전선에 50만 명의 미군이 배치돼 있었죠. 나토 동맹은 270만 명의 병력과 수만 대의 탱크, 전투기를 갖췄었죠. 이 모든 것들이 신뢰할 만한 억지 태세가 되는 거죠. 정말 강력한 재래식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장 많을 때 유럽에 약 6,000기의 전술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핵전쟁이 벌어지면 지휘관들은 핵전쟁이 영내로 한정되도록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이나 워싱턴, 시카고를 파리나 본, 베를린과 교환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게요. 이게 우리 동맹들이 50년 전에 가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을만한가? 정말 뉴욕과 파리를 맞교환할 것인가? 널리 알려진 질문이었고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들을 확신시킬 수 없었습니다. 미국인들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말해왔죠.
In fact, President Reagan admitted later, and I believe Robert McNamara also. I don't mean to interrupt you, but I think Bob's putting it.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나중에 인정했고 로버트 맥나마라 전 국방장관도 인정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을 끊으려는 건 아니지만 피터스 연구원이 아주 잘 말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씀의 핵심은 맞습니다. 제 요점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거나 한국에 뭔가를 하겠다고 위협하면 우리가 미국 도시 5개를 잃게 될 거라고 미국인들에게 묻는다면 상식적으로 민주국가에서 그런 일은 아주 힘들 거라는 겁니다. 그 5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나 가족들, 이웃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냉전 시대에 직면했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은 그 질문을 매우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던졌죠. 피터스 연구원이 아주 잘 말해줬듯이 우리는 그에 의존하지 않는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대신 소련으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는 최대 수준까지 확대된 더 큰 전쟁을 치르게 몰아붙이는 것이었죠. 미국이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인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방법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북한이 이렇게 하면 미국은 도시 5개를 잃을 거예요. 만약 북한, 중국과의 전쟁이라면 제 책에서 자세히 다뤘지만 훨씬 더 큰 전쟁이라면 만약 중국과 북한이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제시하려면 그들이 훨씬 더 큰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요점은 전쟁을 피하는 것이죠. 그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And just to pull this right a little bit more on this. So from about 1962 on, the American strategy in Europe was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요. 1962년경부터 유럽에서 미국의 전략은 매우 신뢰할 만한 재래식 군사력과 수천 개의 핵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르샤바 조약에 따라 만약 전쟁이 시작되면 쌍방간에 너무 많은 군사력이 배치돼 있어서 양측 모두 피할 수 없었어요. 양측 모두 빠져나올 방법을 알지 못하고 양측 모두의 재앙으로 끝날 이 확대되는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걸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지 말아야죠.
북한 핵 사용의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인들은 자체 핵무장을 원하는데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남북한 모두 핵 억지력을 갖는다면 평화 공존의 가능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을 예로 들면서요. 피터스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o I would take issue with anyone who describes the India-Pakistan relationship as peaceful coexistence.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를 평화로운 공존의 관계로 묘사하는데 동의할 수 없는데요. 미국은 약 반세기 동안 핵 확산에 찬성하지 않았고 지금도 반대합니다. 1965년 이전에는 미국도 동맹 사이에서 핵 확산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부드러운 정책을 폈었죠. 그래서 지금 영국과 프랑스도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거죠. 이후 거의 50에서 60년간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아왔어요. 우리는 대체로 핵 확산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해왔고 이는 옳습니다. 그것이 미국이 유럽에서 핵 부담을 분담한 이유이고 우리가 냉전 시대 한국과 다른 곳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전술핵 시스템을 갖췄던 이유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 보유국이 되기 전에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해상순항미사일 같은 걸 포함해 핵태세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데요. 또한 통합 억제 태세의 일환으로 한국 조종사가 미국 핵무기를 탑재한 한국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에도 매우 열려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에 열려 있죠. 하지만 궁극적 목표는 안정과 전쟁 억지입니다. 따라서 전쟁이나 안정이 붕괴되기 전에 마지막 최선의 선택이 불행히도 한국이 독자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라면 적어도 적절한 대화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배제돼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요.
I think the logic that Bob put out is exactly right. Nuclear proliferation even to our allies.
피터스 연구원의 논리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핵 확산은 우리 동맹에게도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쁜 선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핵 확산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지정학적 이익과 동맹 그리고 한국의 안보와 신뢰할 수 있으면서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핵 공유와 전술핵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 또한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미국과 미국 대통령의 통제에 있다는 점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궁극적인 반격 지점이 어디인지 알 겁니다. 그런 상황을 완화시킬 방법이 있어요. 핵무기 통제는 표면적으로 미군 몫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일종의 사전 위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중국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하고 북한도 수없이 많은 핵협상을 망쳤잖아요. 아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가 한국전쟁을 지원한 중국군입니다. 아마 우리도 이렇게 가끔은 편리한 호구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엘브릿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전력개발부차관보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북한의 인터넷 서버에서 미국 인기 애니메이션의 작화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미국 내 콘텐츠 제작사들이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 산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국 인기 애니메이션의 외주 작업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IP 주소를 사용하는 인터넷 서버에서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과 미국 거대 영화사 워너브라더스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방영되는 애니메이션의 작화가 발견됐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말 발견된 이 서버상에서 올해 1월 한 달간 거의 매일 새로운 작화가 올라왔으며 이 작화는 해당 서버에 문서로 올라온 주문 내역에 맞춰 작업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문서 파일에는 중국어로 쓰여진 작업 지시사항과 그 지시사항을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에서 애니메이션 외주 작업을 하는 곳은 조선 4.26 만화영화 촬영소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선 4.26 만화영화 촬영소는 북한에서 가장 크고 잘 알려진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과거 국제 프로젝트 다수에 참여해왔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조선 4.26 만화영화 촬영소가 2016년 미 재무부에 의해 제재 대상이 된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외주 작업 방식이 제재하에서 은밀히 진행하기에 적합한 방식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마틴 윌리엄스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22일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아마존의 인기 애니메이션 인빈서블의 작화가 서버에서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선임연구원은 작화 귀퉁이에 영어로 인빈서블이라고 쓰여 있었고 작화에 그려진 등장인물이 현재 방영 중인 인빈서블의 캐릭터와 똑같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빈서블 외에도 워너브라더스의 스트리밍 서비스 HBO Max에서 방영하는 애니메이션 이안우 기적의 아이의 작화도 서버에 들어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윌리엄스 선임 연구원은 북한에서 작업된 작화가 대부분 색은 칠해지지 않은 애니메이션 작업 초기 단계의 작업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제작 일부를 중국이나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의 외주를 통해 맡겼고 그 기업들이 다시 중국 내 북한 회사의 외주를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실제 작업이 북한 평양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윌리엄스 선임 연구원은 북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대상만이 북한 IP 주소의 서버를 사용할 수 있다며 북한 정부의 감시 하에 애니메이션 외주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 거론된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서 일부 작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선임 연구원은 현대의 디지털 작업 환경에서 외주를 준 상대방이 어떤 대상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이 대북 제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사의 프로젝트에 관련된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지 철저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VOA는 아마존과 워너브라더스 또 인빈서블의 제작사 스카이바운드 엔터테인먼트와 이안유의 제작사 유니크 스튜디오의 보고서 내용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양교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명예훈장을 받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중 마지막 생존자였던 미군의 유해를 의사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최근 별세한 한국전 영웅의 의사당 조문을 승인하는 법적 절차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별세한 한국전 참전용사 럴프 포켓 주니어 미 육군 대령의 유해를 워싱턴 연방의사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미 상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21일 의회의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결의는 지난 17일 상원과 하원을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지난 10일 하원에서 결의안이 처음 발의되고 이어 17일 상원에서 동반 결의안이 발의되자마자 신속하게 의회 통과가 이뤄진 겁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존 이언스트 의원 주도로 민주당의 존 테스터 의원과 라파엘 원옥 의원, 팀 케인 의원, 공화당의 탐 카튼 의원과 테드 크루즈 의원 등 9명이 초당적으로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샌포드 비숍 의원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공화당의 스티브 워맥 의원과 마크 알포드 의원,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 패트릭 라이언 의원 등 5명이 초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언스트 의원은 상원 결의 채택이 이루어진 직후 성명을 내고 퍼켓 주니어 대령은 큰 영예를 안고 안식할 자격이 있다며 한국전쟁 당시 퍼켓 주니어 대령의 용감한 행동은 다음 세대에도 계속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은 조국을 위해 이타적으로 봉사한 영웅에게 경의를 표하고 이친 전쟁에서 싸운 남녀 용사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하원 결의는 미국 최고 훈격인 명예훈장을 수훈한 한국전 참전 마지막 생존용사 퍼켓 주니어 대령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그의 유해를 오는 29일 의사당 로툰다에 안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는 또 퍼켓 주니어 대령 유해의 의사당 안치는 1920년에서 1940년대쯤 태어난 침묵 세대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이친 전쟁, 즉 한국전 기간 미군에 복무한 570만 명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당 건물을 책임지는 부처 AOC가 상원 및 하원 대표의 지시에 따라 퍼켓 주니어 대령의 유해 안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툰다의 사용은 상하원 동반결의 채택 조치에 의해 통제되며 국가를 위해 공헌한 자의 유해는 유가족이 원하고 의회가 승인하는 경우 로툰다에 안치될 수 있습니다. 퍼켓 주니어 대령은 지난 8일 조지아주 콜럼버스 자택에서 9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1926년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퍼켓 주니어 대령은 1943년 미 육군에 입대했으며 2년 뒤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퍼켓 주니어 대령은 1950년 11월 25일 미 제8군 유격중대 중대장으로 한국전에 참전해 평안북도 소재 205 고지 진지를 6회에 걸쳐 사수하고 대원들의 목숨을 구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또 1950년 더글라스 맥아더 장국이 인천 상륙작전을 실행했을 당시 지휘했던 제8레인저 중대가 북한군을 38선 너머까지 후퇴시키는 데 일조하며 북진작전을 진두지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퍼켓 주니어 대령은 이런 공로로 지난 2021년 한국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 훈격인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미한동맹의 힘은 용기와 결단력, 희생, 그리고 한국군이 미군과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운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 born out of the courage, determination.
이어 2023년 미국을 국빈 방문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잘 알려진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나 참전용사의 유해가 미 의사당에 안치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의사당 내부 중앙에 있는 2층 높이의 방구형 로툰다는 국립조각상 홀이라고도 불리며 미국 전현직 대통령과 부통령, 상하원 의원 등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인사들이 사망했을 때 이들의 유해를 안치해 조문받도록 하는 장소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22년 7월에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 명예훈장을 받은 마지막 생존자 허셀 윌리엄스 해병대 예비역 상병의 유해가 로툰다에 안치돼 시민들의 조문을 받았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캐나다는 UN 대북제재 패널의 활동이 중단돼도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독일도 대북제재 이행 감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이달 말 활동 종료 예정인 유엔 안보리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관련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며 모두가 준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 중단이 캐나다군의 대북제재 이행 감시 노력에 미칠 영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19일 러시아는 국제 비확산 노력들을 저해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거부권을 이용해 유엔 안보리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막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네온 작전과 같은 다국적 제재 감시 노력에 대한 기여를 포함해 북한의 책임을 묻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온 작전은 캐나다 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선박간 환적 등 북한의 해상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활동입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캐나다 해군 밴쿠버함과 CP-140 오로라 해상 초계기가 대북 제재 회피 감시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캐나다 정부가 네온 작전을 2026년 4월까지 연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네온 작전을 통해 2018년 이후 의심스러운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식별하는 정찰 작전 수행을 위해 함정, 항공기와 인력들을 주기적으로 배치해왔고 앞으로도 2026년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의 이 같은 기여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체제의 무결성을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질랜드 방위군 대변인도 18일 VOA의 관련 질의에 뉴질랜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집행하기 위한 노력에 전념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 공군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와 요원들이 제재 회피를 포착하고 억제하기 위한 순찰 수행을 위해 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순찰들은 태평양 안보해양교류의 이행협력센터를 지원한다며 4월과 5월에 순찰이 수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뉴질랜드 방위군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회피 행위를 적발하고 억제하기 위해 통산 6번째로 국제수역에 해상초계기 한 대와 전문요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 국방부도 18일 관련 질의에 2024년 독일 해군은 유엔 대북제재 감시에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독일은 지난 2021년 11월 대북제재 회피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함을 처음으로 파견해 관련 활동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의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국제문제평론가 라정민 명의의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감시활동 네온 작전은 조선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섣불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망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탈북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22일 VOA에 UNHCR 등 UN기구들을 대상으로 탈북민 보호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국내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지난주 조태열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외교부가 탈북민 보호를 위해 UNHCR과 논의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반 사항을 고려해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진 않고 있지만 최근 정부 당국자가 과거와 달리 UNHCR과 탈북민 보호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부는 향후에도 UN인권 메커니즘을 통한 탈북민 보호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과 물망초, 북한정의연대 등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은 18일 외교부를 찾아 조태열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탈북민 보호를 위한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의 해외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지만 외교부가 이를 위해 UNHCR과 논의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UNHCR 집행이사국이자 이 기구의 민관 지원금을 합쳐 중국보다 많은 2천만 달러 공여국인 한국이 UNHCR에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난민처럼 탈북민 보호지침 혜택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NHCR은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등 특별한 상황의 난민들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국제사회가 이 지침대로 이들 국가의 난민들을 대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VA는 22일 UNHCR에 한국 외교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UNHCR은 앞서 VA에 중국 국경 지역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난민기구의 가장 큰 우려는 주민들이 애초에 불법적으로 북한을 떠났다는 이유로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UNHCR은 그러나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오는 5월 유엔인권이사회가 실시할 베트남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UPR에서 한국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준수 등을 권고해야 한다는 단체들의 요청에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탈북민 업무 관련 세부 내용은 관련 국가의 탈북민 관련 협력, 우리 공관의 관련 활동에 미칠 영향, 탈북민의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1월 실시된 중국에 대한 4차 UPR에서 북한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의 이탈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며 국제조약의 이행을 촉구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791년 4월 23일 미국의 제15대 대통령인 제임스 부캐넌이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납니다. 1809년 디킨슨 대학을 졸업하고 랭캐스터로 이사해 변호사로 개업합니다. 1821년 연방 하원의원, 1832년 러시아 대사, 1845년 포크 행정부의 국무장관, 그리고 1856년 미국의 제15대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제임스 부캐넌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뷰캐넌 대통령은 연방정부 권한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각 때문에 남부주들이 미 연방에서 탈퇴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결국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미국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뷰캐넌은 또 미국에서 유일한 총각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결혼을 약속한 여성이 있었지만 불화가 생겨 헤어지고 그 후 여성이 갑자기 사망하자 상심한 뷰캐넌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1956년 4월 23일 미국의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한 무대에 이제 막 인기를 얻기 시작한 한 신인 가수가 오릅니다. 장차 세계적인 명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으로부터 20세기에 가장 강력한 문화 코드라는 극찬을 받게 될 엘비스 프레슬리였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정열적이고 섹시한 음성과 도발적인 무대 연출로 젊은 세대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6년 4월 23일 라스베가스 뉴 프론티어 호텔에서 한 그의 공연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조소와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락앤롤이 인기를 얻어감에 따라 엘비스는 50년대 미 국민들의 상징이자 우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데뷔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킨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는 1977년 8월 16일 테네시주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처음 보도는 그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여러 가지 약물이 체내에서 검출됐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약물을 너무 많이 복용해 숨진 것으로 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나 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못했습니다.